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셋째 날, 7월 22일 화요일. 처음 세계의 재앙. 이집트에서 발생한 열 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신을 겨냥한 것이었다. 각 재앙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신에게 영향을 미쳤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8장 19절을 읽어보라. 이 재앙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와의 대화가 어렵고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알려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당신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그분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들과 소통하기로 하셨다. 또한 히브리인들도 이 대면을 통해 그들의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이를 통해 유익을 얻게 될 것이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의 신 하필을 향한 것이었다. 애굽 사람들의 삶은 전적으로 나일강의 물에 의존하고 있었다. 물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피 신을 생각해내고 생명의 공급자로 숭배했다. 물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시며 물과 음식을 포함한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은 생명이 죽음으로 바뀌는 것을 상징한다. 하피는 생명을 공급할 수도 보호할 수도 없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바로에게 다른 기회를 주신다. 이번에는 개구리 여신 헤켓이 그 대상이었다. 나일강은 생명을 주는 대신 이집트인들이 두려워하고 혐오하며 꺼리는 개구리를 쏟아놓았다. 그들은 개구리들을 없애고 싶어 한다. 온 땅을 덮은 개구리가 정해진 때에 사라진 것은 이 재앙 뒤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세 번째 재앙은 가장 짧게 묘사되어 있다. 이 구절이 말하는 벌레의 종류는 명확하지 않다. 파리, 모기, 진드기 등으로 추정. 이 재앙은 애굽의 신인 개불을 향한 것이었다. 하나님은 땅의 먼지에서 이 벌레가 나오게 하셨고 창조의 이야기를 연상하게 한다. 이들은 온 땅에 퍼졌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을 창조할 수 있기에 이 기적을 흉내낼 수 없었던 마술사들은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다. 교훈입니다. 바로와 대화가 어려움에도 주님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당신을 보이셨다. 그들과 히브리인은 이 대면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유익을 얻을 것이었다. 묵상. 거듭되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거부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적용. 바로의 모습은 주님의 계속되는 권유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 요술사들의 지팡이도 뱀이 되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 지팡이를 삼켜버렸다. 요술사들이 이를 만들어내고자 애를 썼으나 할수 없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바로에게까지도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라고 말하게 되었다. 사탄은 요술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이적적 표현에 대하여 전제적인 바로의 마음을 굳게 하기에 알맞은 방법으로 역사했다. 교회 증언 1권 292.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바로처럼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는 않는지 돌이켜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옵소서.
찬송하는 소리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재림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진정한 기쁨을 누리셨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항상 읽었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읽으며 시작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생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의 힘으로 얻는 수확물이 아닙니다. 영생은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주시는 분,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기셔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사랑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대상이 서로 깊이 알고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형성될 때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가 될때 우리에게 영생은 은혜의 선물로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죄의 그늘에 있는 우리들의 사망으로 인하여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영생을 허락하시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영원히 지속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우리에게 사랑의 선물로 주어지는 결과인 것이죠. 우리는 바울이 디도서에서 기록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절과 2절에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된 직분의 사명이 사람들의 믿음과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지식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영생의 소망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구속의 계획을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셨다고 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원 전부터 우리를 향한 구속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언제나 한결같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향한 그 크고 깊은 사랑을 간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영원 전부터,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영생 안에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랑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께서 성경이라고 말씀하신 구약 성경 창세기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우리는 창세기 8장 1절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을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뭐 하셨다고요? 네,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셨다는 것이죠. 왜이 구절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구절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의 문학적 배경인 히브리 문학의 구조를 간단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 문학의 보편적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카이아짐이라고 불리죠. 교차 대꾸법을 사용하여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카이아즘이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어떠한 주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A, B, C의 순서로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정중앙에, 그 중심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기록한 이후에 앞서 언급한 A, B, C와 평행을 이루는 내용을 역순으로 C, B, A의 순으로 기록하는 문학의 형태를 말합니다. 이것을 도식으로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A, B, C 그리고 그 중앙에 중요한 말씀, 다시 C, B, A로 이루어지는 카이아즘. 왜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조를 가지고 노아 홍수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성경의 기자가 노아 홍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구조를 생각하면서 노아 홍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피조 세계의 부패와 하나님의 한탄으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세상을 멸하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홍수가 시작되며 물이 불어나는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다섯 가지의 단계 이후에 그 중심에 뭐라고 기록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역으로 불어났던 물이 줄어들게 되고 땅이 마르고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세상을 이런 식으로 멸망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주시고 언약을 주시는 이야기로 노아 홍수의 이야기는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을 이 카이아즘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 정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사라는 문장이 그 중심에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기억하다라고 하면 무엇인가를 이렇게 잊어버렸다가 기억해낸다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기억하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예전에 개역 성경을 보면 기억하다라는 말 대신 하나님께서 권념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권념하신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돌보며 생각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어버리셨다가 아 맞다, 아우 내가 노아 방주에 노아와 땅 위에 동물들을 넣어놨지, 어휴 하마터면 잊을 뻔했네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돌보며 생각하고 계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영어 성경 CEV 버전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Did not forget.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잊어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순간순간 무엇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죠. 깜빡깜빡할 때가 있어요. 아마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하셨던 적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어느 날 시간에 쫓기며 방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급하게 출발을 해야 약속 시간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아, 그날따라 이 전화기를 어디에 두었는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리저리 다니면서 전화기를 찾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야, 애들아 아빠 전화기 혹시 못 봤니? 라고 묻자 아이들이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저에게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빠 지금 누구랑 통화 중이시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방문을 준비하며 누구랑 통화를 하면서 급하게 외출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전화기를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기를 어디에 두었는지 찾는 것이죠.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모습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종종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일은 하나님께서는 깜빡깜빡 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의 새도 들의 꽃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며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억하다라는 말의 히브리 단어는 자카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곳에 사용된 단어의 형태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의 동사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우리를 기억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이 단어를 풀어 설명하면 항상 사랑으로 마음에 품고 있다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하나님 품에 우리를 언제나 품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의미를 좀 더 확인하기 위하여 이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된 다른 성경절을 몇 가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 목사님 여기는 기억하사라는 단어가 없는데요?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그 자카르라는 단어가 생각하사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소돔성이 죄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심판으로 소돔성을 불로써 멸하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뭐 하셨다는 것입니까? 생각하셨어요. 기억하셨어요. 사랑하는 조카를 위하여 울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은 뭐 하셨던 것입니까? 마음에 품고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자신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함께 이주하여 온 롯, 그 롯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당신의 가슴에 품으시고 그 품어주시는 사랑으로 그 기억하심으로 롯을 그 성에서 내어 보내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억하다, 자카르인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카르라는 단어는 생각하신지라로 번역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잊으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라헬을 사랑으로 가슴에 품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인간들의 눈에는 육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늦게 태를 열어 요셉을 주신 것 같이 보이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아들 요셉을 허락하시고 이 요셉을 통하여 애굽의 총리를 삼으시고 기근의 때에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을 얻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야 라헬아 미안하다 야 내가 너에게 아들 주는 것을 깜빡했어. 늦었지만 요셉을 너에게 주마.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항상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며 품성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말하며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계획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주신 약속을 기억하사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또한 준비된 계획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품에 품으시고 기억하고 사랑으로 지켜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때에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외에도 자카르,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우리를 마음에 품어주신 그 기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은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모두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때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언제나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억울하고 분하고 힘들고 아프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노아의 홍수 같은 큰 풍랑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잊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언제나 마음에 품고 계셨고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풍랑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더 감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실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셔서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8장 1절로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잘 보세요.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기록하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사 무엇을 보내주십니까? 네, 바람을 보내주십니다. 바람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바람, 숨, 호흡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뜻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 성경절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 즉 이곳에 사용된 하나님의 영이 루아흐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나타내는 단어도 똑같은 루아흐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항상 생각하셨으며 그들을 기억하사 바람을 불게 하여 주십니다. 물론 그 바람은 물리적인 실제 바람이었습니다. 또한 홍수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요동치게 하는 풍랑을 잠재워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곁에 머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지켜 돌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노아의 홍수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우주의 먼지보다 작은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8편의 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자신을 버리셨습니까?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우리를 항상 기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송이 아니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항상 그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품고 사시는 분.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사 언제나 우리를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님께 붙들어 메워주시는 분. 이런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언제나 마음에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조금 더 알아가며 그분과 동행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영원 전부터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품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외롭고 힘들 때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께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2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악담. 가장 온유하고 부드러운 책망으로 효과를 보지 못했던 때가 있다. 이런 경우에 그대가 다른 사람들이 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워 의의 길로 나아가는 축복을 받기를 원했을 때 그것은 그대의 품으로 돌아온다. 잘못한 자가 죄를 고집할 때 친절히 대하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대는 그대의 영혼을 구원하였다. 그들의 죄가 그대에게 지워지지 않는다. 그대는 그들의 죄에 동참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이 멸망한다면 그들의 피는 그들 자신의 머리에 있다. 사랑하는 친구여, 그대 속에서 전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일 것이다. 교회의 말 많은 여인들은 특히 이 교훈을 배워야 한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문제로 인해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나타날 것이다. 이 규칙에 합당하게 사는 신자가 어디 있는가? 악담하는 자를 반대하여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누구인가?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입에 파수꾼을 늘 세워 입술의 문을 항상 지킬 자가 누구인가? 사람들에 대해 악담하지 말라. 악담을 듣지도 말라. 듣는 자가 없으면 악담하는 자도 없을 것이다. 누가 그대의 눈앞에서 악담을 하면 그를 제어하라. 그의 말이 부드럽고 억양이 유순하다 하더라도 듣지 말라. 애착심이 있어서 말한다고 하겠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성품을 해친다. 속삭이는 자가 지금까지 힘들게 참아왔다고 말하더라도 단호하게 듣지 말라. 실제로 힘들었는가? 친구를 이간시키는 저주스러운 비밀 때문에 부담을 가진 자여,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대로 그대의 부담에서 해방되도록 하라. 먼저 그 형제와 그대 사이에서만 과오를 말하라. 이것이 실패하면 교회에 말하라. 불신자가 이 일을 절대로 알지 못하게 하라. 교회에 그것을 고하는 것은 최후의 단계이다. 우리의 믿음의 원수들에게 그것을 공포하지 말라. 그들은 교회 일을 알 권리가 없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연약함과 잘못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이리저리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기 때문이다.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저항해야 한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이기심과 세상에 대한 애착. 사랑하는 지 형제 부부에게 나는 얼마 동안 그대들에게 편지를 쓸 마음이 있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빛이 뚜렷하게 제시되므로 어느 곳에서 백성들 앞에 서 있는 동안 어떤 것들이 내 마음을 강하게 압박하였다. 나는 그대들이 다음 집회까지 머물기를 바랐다. 그래서 거기서 시작한 일이 계속 될 수 있기를 원했다. 그러나 우리 형제들이 총회에 참여하였을 때 그들이 집회를 먼저 준비하는 것의 중요성을 대개 알지 못함으로 섭섭하였다. 그들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대신에 그들은 그곳에서 일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집회에 올 시간까지 기다린다. 그들은 집안일을 생각하며 집에 두고 온 것들이 주의 재림을 위해 마음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거의 모두는 올 때보다 나아진 것이 없다. 그런 집회는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것인데 참석자들이 유익을 얻지 못한다면 그들에게는 손실이며 사업에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극도로 어렵게 만든다. 우리 백성들은 그 총회를 너무 빨리 떠나버렸다. 모두가 남아서 그 사업에 종사하였더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더 특별한 일들을 목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지자매여, 나는 그대를 위한 기별이 있다. 그대는 천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그대는 이 세상을 사랑하며 그 사랑이 그대를 냉랭하고 이기적이며 가혹하고 인색하게 만들었다. 그대의 최고 관심은 능하고 강한 돈에 있다. 하나님께서 그대의 형편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그대는 너무도 모른다. 그대는 무서운 기만에 빠져 있다. 그대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대신에 세상을 따르고 있다. 이기심과 자아애착이 그대의 삶 속에 크게 나타나 있다. 그대는 이 불행한 품성의 단점을 극복하지 않았다. 이것이 치료되지 않으면 그대는 천국을 잃을 것이며 그대의 행복은 크게 손상을 받을 것이다. 이미 그런 지경에 이르러 왔다. 그대를 따라오던 어두운 구름이 그대의 삶을 덮고 있으며 그대의 삶의 창공을 모두 가릴 만큼 크고 어두워지게 될 것이다. 그대가 우편으로 돌이키게 될지라도 빛이 없을 것이며 좌편으로 돌이켜도 빛줄기를 보지 못할 것이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2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양식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시작하면서 제가 얼마 전 한 친구로부터 받은 감동적인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코스트힐 커뮤니티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에서는 일명 하늘나라 프로젝트, 곧 하늘나라 계획이라는 행사를 열게 되었습니다. 2000년 11월 어느 날, 담임 목사이신 제니 벨레시 목사님은 교회 소식지에 다음과 같은 광고를 냈습니다. 100명의 지원자를 받습니다. 여기 1만 달러, 한화 곧 1200만 원 중 이곳 100명의 지원자에게 100달러, 곧 12만 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세 가지 조건만 지키면 그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라 주님의 돈, 곧 하나님의 돈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것. 둘째, 이 돈이 어디에 쓰이든지 관계는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만 사용할 것. 셋째, 이날로부터 90일이 되는 날 결과를 전 교인이 모인 곳에서 보고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0명의 지원자가 모이게 되었고 그 100명은 전 교인이 보는 앞에서 각각 100달러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은 사람들은 곧장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100달러가 자신의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돈이라 생각하니 쉽게 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100달러는 지금까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돈보다도 쓰기가 쉽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약속된 90일이 지나고 드디어 100달러를 받은 100명의 사람들은 전 교인이 보는 앞에서 보고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미국의 NBC 방송에서 데이트라인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녹화가 되어 미국 전역에 방송이 될 것이었습니다. 방송국에서 기자들과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2천여 명의 전 교인이 참석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긴장하며 보고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100달러를 받아간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보고회를 하기 시작하자 여기저기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온 교회는 눈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감동의 물결이 흘러넘쳤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100명이 받은 100달러가 여러 곳에서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깊은 감동과 기적을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불치병 어린 환자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을 시작한 킴은 창고에 아동도서를 한가득 모으게 되었고 어떤 이는 노숙자에게 따뜻한 담요를 사서 선물했으며 어떤 사람들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 먹을 것을 사주었습니다. 어떤 100달러는 예수라는 영화를 상영하는 데 쓰였고 10명의 친구들이 함께 일에 동참하면서 순식간에 6,000달러로 돈이 불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기를 유산한 고통받는 사람에게 꽃을 사서 선물하고 어떤 사람은 미혼모에게 위로금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혹은 교도소 선교를 위한 헌금으로 혹은 멕시코에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주택기금으로 쓰여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국에 가 있는 선교사와 신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회를 마쳤을 때 결국 100명에게 나누어진 1만 달러는 미국과 온 세상에 있는 약 25만 명의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쓰여졌으며 90일이 지난 후에는 무려 15만 달러 하나와 약 1,800만 원이 넘는 돈으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계획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꼈던 감동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이 교회로부터 받은 100달러만 하나님의 돈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이 가진 재물과 시간, 재능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게 되었다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계획은 깊은 감동과 신선한 충격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간 곧장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서 수없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생명의 양식 시간에 룻의 과감하고도 용감한 청혼을 뜬금없이 받은 보아스가 조건부로 청혼을 수락하는 이야기를 살펴보다가 시간에 다 되어 정리를 이 시간으로 넘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대답했습니다. 자기가 룻의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벌써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아스보다 룻에게 더 가까운 친척이 있기 때문에 그 친척에게 먼저 기업을 물러줄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만일 그 친척이 기업 부르기를 거절하면 자신이 반드시 기업 부를 자의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룻에게 완전한 약속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사실 이 표현은 당시 히브리 사람들의 일반적인 맹세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적극적인 표현인 동시에 만일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그 약속의 증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우리가 이미 연구한 룻기서 1장 16,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이러한 맹세를 지금 보아스는 룻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들은 룻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러면서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그렇습니다. 보아스는 지금 룻이 자신의 발치에 아침까지 눕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곧장 집으로 돌아가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보아스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 그 밤중에 룻을 집으로 돌아가라 했다면 룻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어두운 들판에서 캄캄한 밤길을 젊은 여인이 홀로 걸어간다는 것,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사나운 짐승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강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 수 있습니다. 그러한 룻을 비례한 보아스는 날이 밝을 때까지 룻이 자신의 발치에서 밤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뜻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목자는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왔습니다. 왜 혼자서 제멋대로 돌아다녔느냐고, 목자의 말을 듣지 않았느냐고 때리거나 구박하지 않았습니다. 발견하자마자 품에 안고 어깨에 들추어 맸습니다. 그렇게 안전하게 집까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아스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Thank you.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